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이 높아질 때 세상도 교회도 모두 타락했다.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이 높아질 때 세상도 교회도 모두 타락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진화론의 가설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고 싶은 사람들의 교만과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해야 믿겠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교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려면 주춧돌을 흔들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기초와 주춧돌 같은 이 창조의 실제적 사실을 흔들려고, 그러니까 처음 믿음의 그 시작을 흔들려고 사람들 속에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속인 것처럼 자꾸 거짓된 생각들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의 무슨 신화이겠거니, 그냥 종교적인 그냥 어떤 이야기이겠거니, 그러니까 대충 믿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게 하는 거죠.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탄생, 또 죽음, 부활을 그렇게도 축하하고 파티까지 벌리고 뭐 주인공은 빠진 상태로 자기들끼리 놀아나고 있지만,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창조와 그 죄의 시작들은 분명히 믿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덮어놓고 믿는 그런 결과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 의도와 의미를 모르니까 주인공인 예수님은 빠지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나는 성탄절을 믿는다. 부활절을 믿는다. 이건 다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싶은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사탄이 이미 이 사람들은 뭐 지옥의 길, 불신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내버려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싸움을 하니까. 이미 불신의 자가 발전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 듣는 그런 사람들은 잘 미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과 타협하는 변형된 이상한 생각들을 그 기독교 안에서 자꾸 이제 주장하고 그걸 또 고집 피우는 사람들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자꾸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유신적 진화론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신론적 진화론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방법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것처럼 모든 걸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보수적인 그 생각을 갖는 유신 진화론, 그리고 또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신 진화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수적인 유신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진화를 통해 창조됐지만 인간의 영혼, 그 정신은 즉각적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고, 급진적 유신진화론자들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 진화의 방법, 그러니까 진화론과 똑같다지, 그 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전부 다 뭐예요? 진화론을 믿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식으로 그 이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유신적 진화론과 같이 생물적 진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는 수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 창조됐고, 하나님은 수십억 년의 기간에 걸쳐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또한 수십억 년 동안 동물 화석들을 죽인 것은 그 인간의 죄악 이전에 발생된 거고, 그래서 화석들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일어난 그런 멸종의 그 증거물들이다. 그리고 창세기의 홍수 같은 경우는 전 지구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지역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쓰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그런 결국 진화론자들의 그 마음의 뿌리와 똑같은 거죠. 이런 유신진화론의 역사는 아주 뿌리 깊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그 이 사이에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쭉 나오는 그 말씀은 그 1, 2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간격설로부터 그 다음 창조의 하루가 그 24시간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6기간, 지질학적으로 주장하는 그 긴 그 이 역사의 시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날 연대설이 있고 또 창조는 비유일 뿐이다. 이건 그냥 신화 같은 거다라는 골격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천지를 창조했으나 때로 진화를 중단시키거나 또 직접 개입해서 새로운 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진행적 창조설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주장되어 발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신 진화론의 위험성은 이들이 교회와 신학교에 이런 진화 사상을 자연스럽게 퍼뜨림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범신론적 자연주의, 물질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런 신들, 범신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받아들일 때 결국 기복주의에 빠지고 만몬주의에 빠져서 세상에서 우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찾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찾으나 뭐 불교에서 찾으나 이슬람에서 찾으나 뭐 힌두교에서 찾으나 또 똑같은 건데 나는 기독교 찾겠다. 이런 식의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신비주의 같은 데 빠져서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일반 다른 미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가운데 그런 신비한 일들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관점 자체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해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해되는 대로 사실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그 세대주의에서 너무 무리한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는 것처럼 몰아붙여서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그 원역사에 대한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신화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 신화적 이야기에서는 우리에게 맞는 의미만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결국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 그런 사실인 거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의미,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편지니까 하나님 무슨 암호를 적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대로 읽으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또 이 문장과 달리 더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뜻이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이해하는 대로 그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순종의 삶인 거죠. 그런데도 이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대주의적 그 병폐를 꼬집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호도하는 거죠.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심오한 철학과 뭐 다른 뜻이 있다면 그런 편지를 누가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고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해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1차적으로 취해야 될 원리는 일단 문자적인 해석이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1차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논리를 들이대면서 자꾸 다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것은 결국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이 좋은 의미를 찾고 종교적으로 뭐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아사가려고 하는 수작일 뿐이죠. 이번에 창조에 관련해서 화석에 관한 주제를 나누면서 뼈가 들려준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성경에 담겨있는 잠언의 지혜와 시편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록 자신이 진화생물학을 사랑하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을 부를 때 여전히 마음이 찡하고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축복을 얻었지만 성경을 통해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교양과 종교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찡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적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해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 이건 확실한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유신진화론의 주장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자신의 수긍할 수 있는 이해에 바탕을 먼저 두겠다고 하는 본질상 진화론과 다를 바 없는 주장들입니다. 믿는다고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맞죠. 지금 진화론도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걸 자꾸 이해 차원에서 그렇게 억지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의 설명을 듣는 게 필요하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조그만 부분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에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과 그 뜻을 어떻게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의 역사는 단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뭐 과학이 발달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를 거쳐 계속 교회 안에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불신하게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 하게 하는 세속적 진화론자들보다 더 위험한 심하게 말하면 예수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위험한 사탄의 덫이었습니다. 중세 말에 가톨릭 교회가 주도하던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유럽에서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각성이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의 각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의 결과는 종교개혁으로 바르게 나타났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간 시기에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변화 운동은 계몽주의라는 것으로 이게 이어졌는데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실제적인 도덕을 지향하였으며 형이상학보다 상식, 경험, 과학,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권위주의보다 개인의 자유, 특권보다 평등한 권리, 교육 등을 지향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 가치에 대한 건데 그 이 계몽주의가 1760년경 이후에 강력하게 대두가 되는데 근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은 이성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성은 권위의 요소이자 권위의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이나 그 뿌리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그들이 당해왔던 이 카톨릭 중세시대로부터의 어떤 반항 같은 그런 반발심 같은 그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그 뿌리에는 유럽의 중세시대를 지배하던 전제군주와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의 족쇄로부터 그 결국에는 인간의 이성을 해방시키는 거. 그 워낙 뭐 이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대가 천년이 지나갔으니까 징그럽죠. 지금도 가끔씩 교회 안에서 보면 많은, 뭐, 어떤 분들 보면 무슨, 뭐가 들린다, 들린다. 그런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뭐 꿈을 꿔도 뭐가 들리고, 뭐가 봐도 보이고, 뭐 이런 걸 보면 이게 그게 그런 바로 카톨릭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저기 미아리에 앉아있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양복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질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거로부터 좀 떠나고 싶은, 이게 해방되고 싶은,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의도와 빗나간 그런 거에 대한 반항이었기 때문에 그건 온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반항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다른 쪽으로 튀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회와 신학에 대하여 이성적인 계몽 운동들의 결과로 결국 그게 이제 진화론과 같은 그런 생각에 고개를 든 거고, 지난 월요일 묵상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질도표를 만들었던 찰스 라이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과학을 모세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자기 목적이다, 그렇게 만든 외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지질 시대표는 1872년에 시작해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진화론자들의 생각을 오랜 지구라는 세계관에 붙잡혀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160년 전에 나온 그 생각의 틀, 그 세계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가설을 증명하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생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확인보다, 확인과 측정보다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들도 먼저였어요, 결국. 왜 그런 믿음을, 부정적인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건 중세시대의 그런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과학자가 한 번도 관찰한 적이 없는 그런 지질시대표는 유럽으로부터 이제 보편화된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각 세계의 교과서에 이제 실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서양에서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를 보여주는 지질시대가 보편화되고 학교에서도 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누가 가장 곤란하고 당황했을까요? 당연히 교회죠. 이런 진화론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도 진화 역사와 상반되는 성경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막 이성으로 부딪힘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역사, 특히 이제 창세기 기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진화 역사를 신뢰하는 신학자나 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이 지질 시대와 성경 역사를 함께 엮으려고, 그래서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들이 만들어지고 발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화론과 성경을 타협한 이론들은 성경보다 진화론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등장한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그 내용도 자꾸 바뀌어요. 진화론도 가설이 자꾸 수정되는 것처럼 유신 진화론도 계속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 흔들려 가는 거예요. 그 타협 이론을 만든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부정하는 그 정도의 차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주장하는 게 너무 천차만별인 것처럼 이 유신 진화론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그 뿌리에는 불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거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뤄왔던 소위 진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극단적인 유신론적 진화론부터 진화 과정은 부정하지만 지질시대 순서는 인정하는 뭐 점진적 창조론, 오랜 연대를 성경 어딘가에 끼어 넣으려고 시도했던 간격이론, 이런 것까지 아주 그냥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들은 과학적 성경적 그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할 때마다 많은 교회에서 소개됐고 결국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점점 믿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초래된 겁니다. 영국을 보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그 유럽이 1800년도 말에 이런 진화론 이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유럽의 교회들이 그때부터 무너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 1960년 진화론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사사시대가 된, 그나마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지켰던 그게 결국은 1960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굉장히 빨리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입니다. 1877년에 이 사람들은 진화론 교육을 시작했어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아닙니까, 거기가? 엄청난 신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 1973년부터 진화론 교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때 한참 부흥하고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이후 점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의 하얀 곡선을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적보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 사도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계했습니까?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과학의 바탕을 둔 그런 우리 바른 신앙관을 좀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신론적 진화론자들과 같이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자꾸 부인하고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사장될 뻔한 고비를 넘기며 결국 오직 성경으로라는 바른 영적인 질서를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성경보다 교회가 더 높은 권위를 가질 때 결국 지금의 카톨릭과 같이 교황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그를 믿는 백성들의 가슴에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른 영적인 이 역사의 질서를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펴 읽으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런 의도를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과 역사와 과학을 바르게 알아서 온전한 믿음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어떤 전능한 힘을 가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돼서 교회당에 모여있지만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바 다를 바 없는 자기의 그냥 그 수호신 같은 그런 우상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오심도 의미를 잃게 되는 거고 진리의 성령님의 존재도 의미가 왜곡돼서 이상한 신비주의적 현상을 위한 일에 사용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창조를 사실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뿌리고 기초 기둥이에요. 바른 방향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방어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맨날 홍해가 갈라지는 타령만 하지 말고 신앙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이미 완결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가슴 깊은 곳에 우리 가슴에 자리 잡고 감사하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맨날 그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죄책감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 되었기에 맨날 교회당에 주저앉아서 감정의 눈물만 흘리고 감사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내를 받은 땅에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보내를 받은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학교, 모든 관계, 바로 그곳에서 보내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과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사장되고 없어질 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의 기록 시기로부터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정 일획도 변함없이 전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의 터를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부족하고 미미한 인간의 지식과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자기들 생각대로 가감하며 왜곡되이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한 성이라고 해도 안에서 문을 열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들고 세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있는 유신 진화론자들의 존재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교회와 성도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각자가 보내를 받은 그곳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빛과 소금 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다른 것이 높아질 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보다 다른 게 먼저 될 때 그 교회와 그 사회는 무너진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우리 삶 더 곳곳에서 주님 보내신 그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